안녕하세요, 드림샷입니다.
네, 팬맨입니다.
네, 아이, 팬맨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을 네.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네, 직장인 독서력 2020년 43번째 책입니다. 네.
자, 왜 이 책 고르셨어요?
네, 뭐 좀 우연하게 고르긴 했지만은 함께 모이는 공간이 축소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방식 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저자가 스티브 존슨 선생님 굉장히 재미난 분입니다. 저도 사실 책을 이분의 책을 첫 번째 읽었거든요. 예. 보니까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나 또 굉장히 그 화제작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특히 그 대학에서 기호학을 전공하고 영문학 석사를 받은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기구학을 활동하고 있어요. 글솜씨가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감염의 도시인가? 아, 이 책이 이제 또 바이러스 시대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분의 책에 자주 등장하는 그 존 스노우라는 런던에서 콜로라를 처음으로 그 수인성 전염병 원인을 밝힌 의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네.
네. 이분 책을 읽고 참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자, 뭐 제가 재미있게 읽을 포인트는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각자 스크랩을 좀 보면서 한번 이런 얘기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의 과학 저널리스트인데 딱딱하게 서술한 게 아니라 처음에 환상 산호초 아니면 다윈의 역설이라는 부분을 반 정도만 공개해요. 그게 뭐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그 다윈의 역설을 완벽하게 좀 이해되게 하는 그런 서술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연결해서 영능 능력이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
커피하우스 비버 저수지도 연결하고 스위트도 아, 연결하고 웹도 연결하고
네.
도시, 웹, 환상, 산호섬의 공통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또 팬맨님이 제기한 생각거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뭔가 화제를 던져주시는 게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재택근무나 이제 굉장히 그 은퇴기 일반화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상 접촉만으로 화상의 접촉만으로 과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커피하우스나 라운지나 이런 데서 떠들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오죠. 그 GPS 발명 얘기도 나오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조직이든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혁신 아이디어가. 직장에서 아이디어가 서로 섞이게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공간 배치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접촉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접촉 없이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팬맨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자 스크랩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드림샵 스크랩부터 얘기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각자 스크랩을 한 거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먼저 제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창업자 얘기 나온 거가 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유튜브 창업자가 헐리, 첸, 칼림인데 그 사람들이 2006년이 아니고 10년 앞선 1995년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실행했다면 유튜브는 엄청난 실패작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골랐습니다.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제로에 가깝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 필요한 부품도 개발하고 설계도 하기에는 성공 못한 날 거죠. 찰스 베이비지가 그거죠. 그 계산기계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부품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유튜브 창업자들 때는 사실은 모든 기술이나 또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이디어가
약간의 아이디어만 연결하면 은 네, 그렇죠. 바로 대박이 되는 아이디어였던
네.
근데 10년 전에는 그 기술의 성숙도가 나자들끼리만 안 되었다는 네. 부분이 있었고 팬맨도 하나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책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재밌게 읽고 머리 담겼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측면에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극기 얘기는 뭐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극기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때를 지어 떠올랐다. 뿌앵카레는 원자에 비해 비유해 그 현상을 설명했다.
맞아요.
네, 각각의 아이디어와 예감을 벽에 붙어있는 원자로 표현한 것이다. 자, 이게 산책, 극기죠.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잠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명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후계자였던 레이 오지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독서 휴가를 가죠. 이것도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다. 바쁜 직장인들은 책을 그냥 뭐 필요해서 읽으면 그 책이 자기가 가져온 아이디어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 이렇게 바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책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 동안 한꺼번에 읽는다는 거죠. 바로 활자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설명이 잘못 들었네요. 극기와 잠수죠. 잠수가 이제 깊이 읽기, 독서죠. 집중적으로 읽어야 자기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잠재됐던 게 책과 연결돼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저게 빌 게이츠의 인사이드 빌즈 브레인이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게이츠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책을 가지고 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나서 매부를 해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실행계획이 이어지기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네, 전 첫 번째 스크랩 저도 했었는데 저는 산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산에 가면은 막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여기 페인카르가 얘기했듯이 벽에 붙어있던 아이디어들이 막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고 서로 연결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같고 네, 아마 이거 빌 게이츠 얘기하신 거 휴가 가서 집중적으로 읽는 거는 몰입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푹 빠졌을
잠수,
때
잠수, 잠수라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영감이 연결되고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얘기 또 있습니다. 구글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자들을 저자를 초빙해가지고 구글 그 강연 그런 사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보면은 책을 읽게 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바깥에 있는 거 연결돼서 안에서 뚫기 위해서는 독서를 책 위주로 읽는 프로그램을 직장에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하나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인데 그 MIT의 전설적인 빌딩이 있대요. 빌딩 20. 되게 유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빌딩 20가 엄청 잘 지어진 빌딩이 아니라 2차 대전 중에 임시로 만든 구조물이었는데 무려 55년 동안 사용되었다라는 스크랩을 제가 했는데 왜 이렇게 임시 구조물이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빌딩이 됐냐. 이게 뚝딱뚝딱 고치기도 편하고 고치기도 편하고 뭐 이래도 저랬다 구조 바꾸기도 마음에 편하고 죄책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공간을 연결하고 또 막 변화시킬 수 있는 가소성이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는 배경이라고.
만약에 현물이 어려운 벽체가 있었다면은 칸막이에 갇혀버리는 거죠.
맞아.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스티븐 존슨이 결국은 우리 생명체의 창조도 물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이 연결시키고 하다 보니까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연결돼서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건가요? 뒤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들을 드릴까요? 네. 아, 예. 또 시간이 모자랄까봐. 지구에서 생명체의 창조는 액체로 된 고밀도의 네트워크와 함께 시작된다. 연결의 목마른 탄소 원자들은 원시 수프, 액체로 된 그런 고밀도 네트워크에서 다른 원소들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진화 발전한다. 네. 제가 좀 덧붙였던 것도 있습니다.
네. 저 팬맨의 또 스크립도 소개드리면,
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외국 유명 광고회사 얘기인데 사무실에서 직원들은 정해진 자리가 없고 그날그날 프로젝트에 따라서
맞아요.
동료들과 즉석에서 새롭게 모였다. 어떻게 보아도 그 실험은 엄청난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짓을 과도한 혼돈으로 바꾸기 때문이었다. 집합적 몰입이 필요하다. 자, 이 대목을 고른 이유가 저도 이제 한번 실험했다 실패한 게 카페 형태의 뉴스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본부장석도 없애고 뭐 부장석도 없애고 그런 했는데 저는 이제 과도한 질서를 과도 혼란이 아니라 과도한 질서를 흐트려 버리니까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서 아이디를 섞이게 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간에 대한 고민이 시행착오를 거슬 수 있는 우리가 많다라는 대목도 이제 골랐습니다. 예. 이게 오픈한다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목표와 그러니까 뭐 MIT 근무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이렇게 섞이면서도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문화든 좀 약간의 그 리딩해주는 그 가이드든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오픈하고 자유식이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모여있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골랐습니다.
그 스티븐 존슨 저자가 그 액체인 물, 그다음 기체, 얼음인 고체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체이면은 너무 자유롭고 혼돈스러워서 아이디어가 잘 모이지 않고 또 고체 형태로 어떤 질서를 만들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가 그래서 자꾸 물이라는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그것도 참 말은 비유는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제를 좀 남기고 여러분 생각도 한번 이 부분에서 토론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토론과 또 생각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그 굉장히 관심 있는 게 말콤 그래드웰이나 아주 그 저희가 잘 모르는 얘기를 많이 꺼집어내고 또 저작물 굉장히 많거든요. 스티븐 존슨도 책이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글쓰기에 있어서 글까먹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데본 싱크라는 앱을 사용한대요. 여기다가 책, 에세이, 블로그 포스트, 메모 등 쓴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놨는데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쓴 글과 단순한 글을 결합해가지고 단순한 파일 시스템 이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기억력을 보완하고 저는 이제 그 에버노트나 과거에 좀 그런 저도 스크랩 기능하는 것을 많이 쓰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구글 드라이브로 다 통일했죠. 구글 드라이브에 또 보조는 구글 킵을 쓰기도 하고 이번에 대본 시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호기심을 갖고 한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검색이 잘 되는데 뭔가 새로운 연결점 못 찾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대본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써봤어요?
아니요 안 써봤어요. 그 설명된 것만 제가
설명된
책에 설명된 내용은 그 검색을 넘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흥미롭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써보세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노션도 연결을 하는 관점에서 한번
노션은 제가 오늘도 보면 스크랩 쫙 해왔잖아요. 연결 사실은 모든 지식이라는 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배 처음 만났을 때 선배도 그런 얘기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기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 그냥 가져오기 너무너무 쉽고 뭐 이미지 카피하기 되게 쉽고 그래서 아 이 거인의 좋게 얘기하면은 복사 나쁘게 얘기하면 복사 플랫폼 좋게 얘기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기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아요. 연결과 연결.
제가 고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노션이든 드라이브든 대본 싱크든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서 결국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 타운 아이디어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논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맞아.
네. 연결해 놓아서 훌륭한 글이 나오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이 메모 독서력이나 메모 스크랩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드림샷 독서 스크랩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뭐 여기서 이제 저희 왜 사실 뭐 18세기 산업혁명이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뭐 증기기관차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드리면 혁신의 온상들은 대부분 비슷한 물리적 공간과 관련돼 있다. 실리콘밸리의 홈브루 컴퓨팅 클럽. 여기 애플 나온 곳이죠. 왜 아니?
일단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빈 베어 크르크 베어 크르크 가세 물어보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19번지에 위치한 프로이트의 집에서 열렸던 수요 모임, 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등은 모두 작은 규모의 플랫폼이었다. 아이디어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탄생하는 플랫폼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생태계에도 있는데 그거를 생태계 엔지니어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읽어 드릴까요?
생태계 비버잖아요.
네, 비버. 비버가 그냥 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얘가 뭐 포플러와 버드나무를 베어내 댐을 만들므로써 혼자 힘으로 온대림을 습지로 바꾸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막 생태계가 생기는 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죠.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네. 우선배랑 저랑 옛날 연결시성 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비버 하려고 했던 거죠. 생태계 엔지니어 맞나요? 지식 생태계 엔지니어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저수지라는 표현도 제가 했었죠.
네, 네.
물이 모였다가 흘러가는.
그렇죠. 네.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어차피 다시 녹음할 거니까.
아니.
아, 녹음할까요?
아니, 다시 녹음. 아니, 뭐 제가 지식 테스트 하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플랫폼은 거대한 인터넷이나 뭐 트위터 같은 플랫폼 얘기도 하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상당히 그 풀뿌리 홈브루 컴퓨팅 클럽은 풀뿌리거든요. 커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풀뿌리 작은 플랫폼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동네, 도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국의 판교 밸리나 뭐 가산 디지털 밸리나 가산 디지털 밸리는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동네에서 이런 작은 플랫폼들 숨구멍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가산은 사실은 거의 발견을 못했고 판교에도 있는지 그런 게 뭐 취미 모임 말고 이건 뭐 꼭 취미 모임이 뜻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거죠. 진짜 판교에 커피하우스가 있냐? 그 다른 직장?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 모여서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는 있냐? 한 사람들 퇴근하면 강강하게 바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면은 한국이 이렇게 산업화가 빨리 된 그다음에 정보화도 상당히 빨리 이루고 선진국에 이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산호섬 있잖아요. 환상 산호섬이 그게 산호가 계속 퇴적되면서 빌딩처럼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만 종의 이제 다양한 동식물이 살잖아요.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 밀집을 사는 구조가 환상 산호섬 같지 않나.
도시.
네. 네. 그게 이제 뭐 카피도 빨리하지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여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빨리 생기지 않나. 제가 그래서 유튜브 공간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유튜브를 너무 훌륭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제가 비교 관점을 했는 줄 알지만은 지난번에 말씀 가짜 사나이도 보면은 아 참 활용하는 게 이게 뭐 아주 저 좀 나 이 말 생각해 뭐가 탁월하다. 제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환상 산호섬과 한국
도시구조.
예. 그다음 탁탁탁 붙어 있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 있다 사실.
그 사실 연결되고 있죠. 예예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스크랩을 골랐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프랑코 모레티라는 그 스탠퍼드 영문학 교수의 문학 그 연구 방법론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멀리 읽는 방법을 택하면 단락이나 페이지 차원에서 혹은 책 전체에서 보이지 않던 패턴을 볼 수 있다. 포크 소설과 교양 소설을 아무리 여러 권 읽어도 모레티의 도피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 사실은 바로 각 소설 장르의 수명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멀리 읽기죠.
네.
가까이서 깊이 읽기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시대적 관찰한다는 거죠.
네, 표가 나오죠.
네.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영국의 특정 시기를 보면은 그다음에 그 장르들이 수명 시기가 다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존속했던 기간이.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봅니다. 우리가 뛰어난 혁신 기술, 자 그다음에 뭐 VCR, 디지털 카메라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사, 또 뭐 컴퓨터사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이제 가까이 읽기인데 뚝 떨어져서 멀리서 전체 흐름을 보는 게 바로 멀리서 읽기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혁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네 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자세한 설명에서 뭐 되게 생략하고 저는 이 멀리 읽기가 굉장히 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었던 뚝 떨어져서 그죠? 전체적인 그 소설의 유행이나 패턴을 읽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스크랩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두 개나 골랐네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초기 조건에 너무 민감하다고 할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했던 초기에 좋아했던 걸 가지고 계속 저의 어떤 관심사를 좁혀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있는데, 옛날에는 알고리즘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한 발견, 세렌디피티가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책 혹시 발견될까봐. 그 책, 그 얘기를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게 많이 하죠.
많이 얘기 나왔었어요.
알고리즘과 필터 버블 시대는
네네네네.
우연히 한 만남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단 양극화도 너무 심하고, 사실 민주주의 위기까지 부르고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아니,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는 서가에서 책을 훑어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이 있거나 표지에 관심을 가면 그 자리에서 펼쳐 들고 있었다. 들고 읽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하던 그 시절은 이제 사라졌다.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 연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제퍼슨 대목도 저는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퍼슨이 편지에서 말하는 요점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 특허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결핍 상태를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제퍼슨한테 가가지고 특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때, 제퍼슨의 생각은 특허 편을 주는, 특허를 내는 사람들의 편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디어는 좀 공공재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게 지금의 미국의 어떤 하나의 축, 엄청나게 자기가 챙기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도 그런 커피하우스 같은 플랫폼이 있다는 거, 그게 미국에 맞는 힘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 골랐습니다.
저는 그 이번 책을 읽고 이 책에 사실 읽게 된 계기는 이것도 연결입니다. 메모 독서의 그 신정술 책에 보면은
네.
이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의 인용 어떻게 됐냐면 이분은 다윈의 노트에 주목했어요. 오히려
그죠, 그분도 그, 메모를 중요시하는, 중요시하는
메모를 중요하니까 자기가
그게 이제 확대계엄처럼
그래서 고민했는데, 저는 그걸 읽다 보니까 단 그 부분은 일부고 오히려 진짜 아까 아이디어가 공간적 관점 그다음에 연결과 플랫폼 관점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이분의 책을 하나 더 샀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책을 사서 좀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탁월한 그 구라꾼 같아요. 제가 또 재밌게 좀 최근에 전자책을 가지고 듣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재미난 것은 멀리 읽기. 멀리서 읽기 그 부분에서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프랑코 모레티.
아까 설명하셨던.
네, 모레티. 이 보니까 아주 재미난 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프 지도 나무. 책이 있고, 아까 멀리서 읽기는 아직 번역 중이랍니다. 이렇게 독서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 독서하면 재밌고 연결하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 공통 부분에서 나의 아이디어도 연결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팟캐스트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제 팬맨의 직장인 독서력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도 살짝 읽으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자책으로 네. 듣고.
네네네.
들리는 것만 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지만 발췌 독서 강조하셨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심이 갈 때 확장 독서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실제로 네. 제가 저도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소화해서 쉽지 않았었어요. 뭐 과학자기도 넣어줘.
네. 네.
저 물리학적 얘기도 넣어줘. 네. 뭐 다양히 넣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책 쓰는데 5년 걸렸다고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책은 뭐죠? 다음 책을 소개를 하죠.
예, 예. 그 메모 독서법?
메모 독서력. 바로
독서법.
이 책을 그 연결해 준 메모 독서법. 네. 신정철 씨의.
예, 예, 예.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철이라는 작가가 처음에 이제 그 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 있는 어디서 오는가를 가지고 첫 번째 책을 냈었죠.
그 전에 메모 습관의 힘.
메모 습관의 힘을 책을 내고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독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네, 게
메모 독서법.
메모 독서법.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팟캐스트는 저희가 앵크라는 걸 통해서 제작해서 다양한 곳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